위남과 수남 단편 소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다섯 선생님이 최근에 받으신 경신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10년에 경신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본 사람이 38명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 다섯 선생님이 참 수석이셨다고 합니다. 졸업시험만 그렇게 치시고 졸업식에는 참석을 못하시고 갑자기 양평학교에 부임하는 바람에 이 졸업장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신고등학교에서 최근에 그런 사정을 알고 91년 만에 다섯 선생님한테 이 졸업장을 주셨어요. 이제 다섯 선생님과 손녀가 네 분이잖아요. 손녀들이 가서 이 졸업장을 받아왔습니다. 이 졸업장을 받아온 그 유희원, 그 손녀, 둘째 손녀지요. 예, 한번 읽어서 보세요. 매년, 예. 읽어보겠습니다. 명예 졸업장, 성명 유영호, 1890년 2월 25일생, 윗분은 1910년 제5회 졸업 예정자로서 본인의 사정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였으나 재학 시절 모범적인 품행을 보였으며 평생의 높은 인품과 학문은 후세에 크게 존경받기에 충분하여 이를 기리기 위해 2010학년도 제104회 졸업식에 저음해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경신고등학교장 조영우. 예. 경신고등학교의 영광이자 또 저희 모임의 영광이지요. 그러면 다섯 선생님의 단편 소설 귀남과 수남에 대해서 우선 그 내용 가운데에서 중요한 단락만 간추려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그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7년에 그 이광수가 내일신보에 한참 동안 무정을 연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 소설의 뭐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무정을 연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소설 쪽으로 가서 참 근대 소설의 대가가 되셨지요. 근데 매일신보에서 단편 소설을 뭐 현상 모집한다. 그때 몇 분이 단편 소설을 제출했는가 모르지만은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작품이 두 개가 들어와서 둘 다 그냥 수용을 하고 발표를 하고 현상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다섯 선생님하고 또 한 분하고 각각 그때 돈으로 2원씩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뭐 쌀 몇 선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편 소설 제목이 귀남과 수남인데 성북동 기슭에 살던 아주 가난한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귀남이고 작은 아들이 수남입니다. 뭐 그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때이지요. 큰아들이 참 한창 재롱을 떨 나이에 그냥 죽고 큰 아들이 죽던 해에 둘째 아들이 잉태가 되었는데 걔가 또 6년을 살되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귀남과 수남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경성 수창동 4번지 유영모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가 없어요. 경성 수창동이 어딘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사직동 일대라고 그럽니다. 혹시 서울의 옛날 지명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뭐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성북동 산기서 퇴락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인의 곡성이 들린다. 이따금 울음 섞인 말로 귀남아 어디 갔니? 귀남아 어디 갔니? 귀남아. 그래 병이 할머니라는 분이 그 곡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보니까 귀남이가 죽었거든요. 평소에 젖이나 밥이라도 실컷 먹였으면 여한이 덜 하겠는데 뭐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삼척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새끼 잃은 그 고통이지요. 그래 병의 할머니를 보고 그 엄마가 한탄을 합니다. 죽은 아들을 가리키면서 글쎄 저것이 남의 자식처럼 배고프지 않다가 죽었으면 원통하기나 덜 하겠어요. 어려서는 저지 없어 굶기고 이날 이때까지 배고파하던 생각을 하면 아이고 가슴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울다가서 하는 말이 그저께도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낳으면 밥 많이 먹게 해주어 하였답니다. 다섯 살을 살고 죽었어요. 굶다가 죽은 거지요. 겨울 추위에 감기가 들었던가 봐요. 몸이 골다 못하고 그런 데는 무엇 따뜻하게 해먹일 것이 변변이 있습니까? 약을 마음대로 써보았겠습니까? 열흘 동안에 겨우 약 세 접 써보았답니다. 이제 생각하면 제일 분한 것이 또 있어요. 아래 마을에 무당년이 귀남이가 몹시 앓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찾아왔더랬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이거 생자식 죽이겠네. 무슨 뜬것이 붙었느니 대감님이 눈을 떴느니 하게 글쎄 뜬것이니 대감님이니 이런 살림에 눈 뜨는 건 다 뭐예요? 약한점 잘 써볼 수가 없는데 하니까 펄쩍펄쩍 뛰어들어서 하는 말이 약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약설 병이 다 따로 있지. 많은 게 정성인가요? 돈 한 장이면 괜찮을 것을 죽은 자식 하나 살려낼 것을 저렇게 딱 잡았더니 맨들 어떻겠소? 나 모르고 가오. 그래 또 부인이 남편한테 무당 말이 뭐 돈 한 장이면 틀림없이 고쳐준다고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소. 그런데 이 무당이 이렇게 이제 돈 한 장이면 뭐 간단한 고사를 하면 영락없이 낳는다고 장담을 하다가서 저 운목 괴짝 위에 있는 책을 보고서 힐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빙의 아주머니한테 하는 얘기죠. 요전에 거의 빙의 아주머니께서 갖다 주신 성경책을 어떻게 보고 또 돌아서서는 무당이 하는 말이 다 저런 것을 집안에 두었으니까 편안할 리가 있나? 집에서도 천작하시오? 아주 집안 망한다고. 요즘은 뭐 천주교니 뭐 성당이니 이런 말을 쓰지만은 1917년만 해도 천주교 성당 이런 말보다도 천주학 한다고 했거든요. 천주학을 줄여가지고 되겠어 천작하시오. 천주학이 준말이지요. 천주교 믿느냐? 그래서 성경책을 저기에 갖다 놓았느냐? 저런 책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제 애가 죽게 된 거다. 그래 구설하면 깨끗이 낳는다고 해서 부인이 남편한테 사정사정 하니까 저 아래 쥐리기에 가서 간신히 월수 50냥을 남편이 얻어왔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 한이나 없게 한다고 무당년한테 돈을 갖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무얼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한참 짓거렸어요. 아이고 분하여.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벌써 다 그런 거지요. 병의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대고 하는 말인죠. 글쎄 굳이 다 쓸데없는 것이지요. 귀신이 사람을 어찌해요? 미신이지요. 하느님께서 미워하는 일이지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어디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나요? 만 6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한참 한참 무럭무럭 자라지겠지요. 성북동 누바를 떠나가지고 문안 연목골로 이사를 왔다. 문안 연목골이 그 지금 종로 5가 연동 아닙니까? 그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 자리. 서울대학교 병원 그 앞에 지금도 그 착실한 예배당이 아주 건재하잖아요. 그 연동교회. 이 연동교회하고 다섯 선생님, 연동교회하고 다섯 선생님의 부모님하고는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다섯 선생님이 1905년부터 1912년까지 참 예배당을 열심히 나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바로 연동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선생님이 1917년 이 소설을 쓰던 해부터 다섯의 부모님도 연동교회에 다니셨어요. 아주 십수년 동안 열심히 다니시니까 그런가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1932년 6월 26일 날 그 다섯 선생님의 아버지 유명근옹을 그 장로로 추대를 했습니다. 장로가 되신 다음에 불과 한 5개월 사시고 1932년 11월 2일 날 그 아버지 유명근옹이 귀천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예배당에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그럽니다. 하니까 이 연동교회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지요. 귀남 순남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연목골로 연동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 서양 목사의 집에 다니면서 심부름을 해주고 근근히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성북동에 살던 옛 시절보다는 형편이 좀 나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서양 목사가 아주 굉장히 작아지고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이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귀남이 죽던 다음 달에 태어난 둘째 아들 수남이가 이제 7살인데 그때 수남도 연동교회를 잘 다니고 또 그 소설의 주인공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근데 호사다마라고 둘째 아들도 참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하루는 아침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는 누워서 종이를 앓더니 밤이 되어서 갑자기 바람이 나면서 죽는 모고를 하는지라. 재중은 의사를 청하에다가 급한 대로 약간 약을 쓰고 피어났는데 그 밤에는 근처에 있는 예배당 교우와 교회 직분들까지 와서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믿기만 하면 낫는다고 위로 삼아 예언도 하고 찬미 찬송도 하고는 헤어져 간 뒤에 아이는 잠도 좀 자고 그럭저럭 하야 이튿날이 되었다. 근데 이튿날은 아주 참 병이 점점 더 중해지더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아주 힘없는 말로 어머니한테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간다지요?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데 왜 엄마는 없나요? 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좋은데. 네. 뭐,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를 것 없이 가부장 시대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떠미지요? 하니까 하나님을 부를 적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신데 뭐 그 하나님에게 남성,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우들은 얌전합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 교우들, 유럽이나 미국 수녀님들은 굉장히 억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 여성, 성이 없는 절대 초월자신데 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계산해가지고 3800년 동안 기도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냐. 아버지 중에 괜찮은 아버지도 들어있지만 고약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앞으로 3800년 동안은 지난날을 보상하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남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여교우들이 따로 모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하면 좋지만은 그 남자 교우, 여자 교우분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주기도문을 바칠 적에는 어느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때 남녀가 합동으로 기도를 할 적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도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버이라고 하자. 정말 이런 데가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쪽에서. 그런데 이게 1917년에 이런 문제를 다수게 슬쩍 건드리는 거지요. 그러고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 둘째 아들도 참 요절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너무 상심해가지고서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술을 몇 잔 들이키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는 저렇게 이제 죽어서 방바닥에 차나무 누워있고 문바람에 술 냄새가 물컥. 그러니까 부인이 나무랍니다. 약주를 마셨구려. 화나신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 죄 많은 우리가 죄에 죄를 더해서는. 그러니까 남편이 대꾸를 합니다. 내가 죄를 더해? 내가? 술 먹는 게 죄야? 흔한 흔다는 양반들도 술만 잘 먹대. 다 거짓말이야. 믿는다는 사람들 하는 소리가 다 거짓말이야. 그저 우리 같은 쌍것들이 지나치게 고지식하지 뭐야. 하느님이 복을 주어? 예수가 어린이를 사랑해? 먼저께 큰아들 죽었을 때 무당한테 돈 준 것을 미신이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 수나미를 하느님께 바친다고 젖세례 받게 한 것,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다 미신이야. 괜히 그러지? 괜히 그래? 여기에 요즘 안 사는 젖세례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태어나고 며칠 안에 예배당에 데리고 가서 그 세례를 받게 한 것을 젖세례라고 하지요. 요즘 안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교에서는 쓰는 거? 하여튼 천주교에서는 젖세례라는 말은 전혀 쓰지를 않고 유아세례라고 합니다. 하니까 요즘 안 쓰는 말을 이 다섯은 쓰시지요. 앞에서도 천주교 성당이라는 말 대신에 천주학을 줄여가지고 천작, 백도 천작 믿으시오. 이 소설에서 배우는 그런 아주 기이한 낱말입니다. 또 남편이 서양 목사님들에게서 심부름 해주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이제 형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장보라고 일을 시키면 뭐 잔돈을 더러 그냥 설쩍설쩍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서양 목사들이 조선 하인들을 보고 조선 하인 놈들은 맨 도둑놈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뭐 도둑놈이 아니라고는 이 애기 아빠가 대꾸를 안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 대듭니다. 당신 내가 도둑놈을 만들면서 그러는 거지. 오죽해야 적의 종로를 하려고 그 사람들 먹어야 살지 옷은 깨끗이 입으라고 하면서 성경 보고 예배 볼 틈도 주지를 않으면서 일을 시키네. 다섯, 여섯 식구가 매달린 사람들에게 7~8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라고 하니 그들이 그 돈을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 돈을 안 떼어먹고 뭘 해. 그런데 부인이 그렇게 이제 그 신도들을 특히 목사들을 남을 하지 말고 우리나 잘합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합니다. 여보, 그런 사장이야 낸들 모르고 그렇지만 목사 장로 그들도 다 사람인가? 잘못하지요. 우리가 그 잘못하는 것을 볼 것이 무엇이 있어? 그들도 사람이란 반드시 죽는다는 도리를 몰라서 그런 거지요. 나는 이제는 세상에 아무런 무서운 것도 부러운 것도 미워할 것도 다 없고 오직 모든 것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제부터는 옷이나 밥이나 돈이나 평안이나 병낫기나 일체 모든 세상살이에 붙은 것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겠어요. 다 미신이지요. 살고 죽고 이롭고 해로운 것을 벗어나서 깨끗하고 거룩한 신령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참 믿음이지요. 기복신앙 이제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인이 둘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기복신앙을 버리고 오로지 하느님만 섬기는 경천신앙을 갖게 됐는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는 동안에 잠깐 성경을 들추는데 마태복음 6장이 나왔다. 거기에 주 기도문이 있더라. 이것을 보고 기복신앙 안 되겠구나. 오로지 하느님을 섬기는 경천신앙만 가져야 되겠구나. 순간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거 그야말로 변모이지요. 그래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가 이 부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도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앞으로 나앉으면서 여보 어서 그 성경 단락 좀 봅시다. 아내가 집어주는 성경을 들고 첫눈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 기도문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주 기도문을 읽고 난 다음에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 세상 것이면 걱정한대야 쓸데가 없고 욕심만 부려도 안 되는 것이다. 나도 지금 내 욕심으로 화풀이를 한다고 술을 먹어서야 시원한 게 무엇이 있나? 죽는 것도 그렇지, 언제까지든지 살 것으로만 아는 것도 욕심이야. 미신이지. 하늘로 나야지. 하늘나라. 자식 낳다가 죽어? 오래 살다가 죽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일반이지. 그 순간에 명동 천주교당 아침 6시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두움에서 새벽에 이제 밝아오는 그 신호이지요. 이 소설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소감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죽은 애가 저희 방바닥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부인이 그냥 성경을 들추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이 나오더라.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아! 기복신앙 걸러먹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부인의 모습이 변모한 것을 보고 어쩐 일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6장 읽고 그렇게 됐어요. 나도 좀 봅시다. 딱 보더니 아! 남편도 기복신앙 버리고 이제 경전신앙으로 돌아선다. 글쎄요, 뭐 불가에 도로라는 말이 있지요. 기독교에도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애가 죽었는데 우연히 그냥 성경을 턱 펼치니까 주기도문이 나오고 주기도문 읽고 난 다음에 부인도 아 깨달았다. 남편도 아 깨달았다. 이제 소설 내용이 그래요. 이게 그럴듯한 소설입니까? 예. 아이고, 신앙심이 돈독하네요. 그래, 이 소설에 대해서 평을 좀 하겠습니다. 소설은 뭐 이야기지요. 밑바탕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 인간 체험을 직접 간접으로 깔려 있겠지만은 그것만 하게 되면 소설이 안 되잖아요. 살찜을 붙여야지요. 체험과 허구가 제대로 있어야 소설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아들 둘이 죽는 것은 다만사로 있던 현상이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지만 둘째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우연히 들친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아 깨달았다. 아 나도 깨달았다. 작품 이야기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참 자연스럽지를 않다.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는 작품의 서사적인 완성도가 모자란다. 그에 비해서 서사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하던 이광수의 무정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근대 소설의 효시로 국문학에서는 매우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금년 1월 22일 날 선종을 한 박완서 같은 분이 참 좋은 소설가이거든요. 그분 소설을 보면 소설의 구성요소 3박자를 다 갖추었습니다. 우선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당신의 직접 체험, 다른 사람의 체험, 그러니까 간접 체험을 밑바탕에 깔고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풀어나가거든요. 하니까 자연스럽지요. 박완서의 소설 쉽습니다. 박완서의 소설 재미납니다. 자연스럽고 쉽고 재미하는 거지요. 삼박자를 갖추었으니까 참 훌륭한 소설가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다섯 선생님의 이 소설이 쉽지도 않고 재미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선 이야기가 부자연스럽거든요. 도노 도노 성경이 있고 도노 도노 글쎄 성경이 있고 가슴에 뭉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도노라는 게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 경우에 어떤가 몰라도 하여튼 저는 평생 77세 이 젖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직업적으로 평생 성경만 붙잡고 삽니다만은 도노 도노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 소설이 이렇게 됐겠는가? 그 소설 기법, 자연스럽고 쉽고 재미나게 엮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은 끌려먹었다. 경신신앙이 옳다. 다섯 개 신앙관이, 다섯 개 소위 종교 이념이 지배를 한 거죠, 소설을. 그러니까 소설이 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참 다섯 선생님이 소설을 썼다. 그런데 그 어떤 소설 어떤 내용을 어디에 썼는가, 어디에 기고를 했는가 몰랐었는데 최근에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경덕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박사 학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매일신보 1917년에서 이 다섯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 당음이라고 하는 필명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저한테 가져와서 당음이 귀남과 순남을 썼는데 이게 다섯 유영모 씨 맞습니까? 그래 제 나름대로 뭐 좀 알아보고 또 소설을 읽어보고 하니까 뭐 틀림없어요. 방음이 다섯의 필명이지요. 그래서 이제 참 고려대학교 국문학 박사 조경덕의 참 덕으로 이 소설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 소설 하나 쓰고 다른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1917년에 이거 한 편 발표하고 참 소설 작업을 떠난 거지요. 떠난 거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듣서 봐도 원체 신심이 강하니까 신심이 소설 기법을 압도해버릴 것이다. 이방수처럼 안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선생님은 참 1955년부터 20년 동안 다섯 일지를 썼잖아요. 영혼의 일기입니다. 영적 일기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하니까 다섯이 소설가가 안 되고 영적인 서성이 된 게 잘하셨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